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제 존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또 궁리할수록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으로 들어간다 그럴까? 점점 머리만 복잡해지고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그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 복잡하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잡념이 머릿속을 가득 차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해야 할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사느냐,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인 게 뭐냐? 다만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사람답게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삶이다, 길이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심은 우리를 사람답지 못하게 정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하고 죄를 짓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점점 등 돌리고 이렇게 떠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그 길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시간과 계기와 상황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진 복음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와 어떠한 그때그때의 상황과 때는 다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같은 거예요. 분량이 다르다는 것과 그 질이라 그럴까? 그것이 다르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방향을 가졌어도 그 같은 나무에 있어서도 자라는 키와 그리고 그 걸음마를 얼마를 뛰었는지 그러한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미숙하고 성숙하고의 차가 있고 많이 앞서갔고 뒤서가고의 차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든지 다른 데 깃대를 꽂고 있다든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노인 있고 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애부터 시작했지 노인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로 쭉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생명이 유지되면 그 애는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장년, 노년으로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이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서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의 제일 처음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생전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새로운 일들이 그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는 그러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태어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실체를 갖고 그러한 고백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새 삶,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러한 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나? 그럴 때는 우린 반드시 성령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처음으로 가서 거기에서 열쇠를 찾아야 돼요. 우리 그 전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정말 슬퍼서 외로워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정말 친구요. 이제 나를 돕는 분이요. 나에게 위로자고 이제 그러한 분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를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게 한그 당사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정말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분이 친히 증거해 주셨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속한 자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그 많은 군중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마음의 찔림을 가졌어요. 그 베드로의 얘기가 반항이 되는 게 아니라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찌할 거 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런 나의 존재인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그 베드로는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라. 그 회개는 지금 죄사함을 위한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너희들이 죄 있다고 고백하면, 그 죄가 죄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된 삶을 살수 있게 된다. 근데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녀된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하질 않고, 내가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외롭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뭔가 남들에게 뒤지지 아니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 행복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사역도 할수 있게 되고, 하게 되는 건 결과지요. 그치?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끌어들이고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덤벼들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뭐가 다르냐면은 출처가 다른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평강하고 감사하며 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이미 그것을 해주시고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어디? 땅끝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도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게 없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요새 연예인들을 보면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제2의, 제3의 누구다라고 하면서 비슷비슷한 그 닮은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도 비슷비슷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성형하는데 이 코는 요 사람처럼 해주세요, 눈은 요 사람처럼 해주세요 하면서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이쁘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원래 한국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아름답고 참 멋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자기 얼굴들을 바꿔간다면,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원래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도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그런데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씨로 오셔서, 당연히 누구든지 그냥 그 씨를 심으면은 그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 꽃이 나타나듯이, 그 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듯이, 그냥 그거는 씨 속에서 있는 그 셋업된 그 생명의 법칙대로만 있으면 자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이 돼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장미의 씨에서는 장미가 나오게 되지만 다른 걸로서는 도저히 장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형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만 내가 예수님 닮으리라. 그게 아니라 씨가 예수님이니까, 씨가 말씀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인 거예요. 한 나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형태가 달라가지고, 뿌리도 그 나무, 씨에서부터 나온 거고, 싹도 나온 거고, 그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나무 껍질이 있고, 그 아름이 우리의 팔보다 저게 훨씬 큰 그런 것으로 자라고, 그동안에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한씨 안에서부터 나온 거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씨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많은 형태가 있는 것 같고 많은 그 부분 부분의 배치와 역할 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 그분에게서 나와서 출처가 그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속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함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느냐, 내 스스로의 나의 육체의 소욕과 그 나의 마음의 원함, 그러한 정욕에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들이느냐 하고는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자면 나의 육체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계속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만 하고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하는 사람은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왜안 갚아주세요? 왜 약속대로 이행 안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처음 만남부터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까지도 영생까지도 내가 받아야 하겠다라는 결국은 정말 이 땅의 것으로 모자라서 하늘 것까지도 욕심내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모한다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상대방 거를 헤아리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워해도 그 상대방을 위한 그 마음은 변함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져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나만의 것으로 내가 집착하는 그것은 사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사모함하고도 달라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은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그러지 못해서의 그러한 그 가책과 부끄러움과 그런 죄송함과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저를 자유하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대신 벌 받아주심, 대신 죽어주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주시고, 대신 징계받아주시고, 대신 채찍 맞아주시고, 그 대신 치루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자책감이나 내 스스로의 죄의 멍에나 그런 부끄러움, 그리고 좌절, 절망적인 그런 것에서 내가 빠져나와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맨날 내가 채찍맞아야 되는 것 같아서 머리 뒤밀고 나 때려주세요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데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신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삶을 제가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어요. 죄밖에 질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복음은 네가 죽었다. 너의 모든 것은 옛것이다. 너는 새로워졌다.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것이야. 내게 속한 자야. 내 자녀야. 나의 딸이야. 내가 너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내가 이루리라. 그것이 저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복음이 아니라 모두의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끝난다면 내 자랑하는 것이요, 정말 배고픈 사람 앞에서 트림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모두에게 향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베푸신 은혜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 외에 삶이라는 거는 저의 선택 속에 없는 거예요. 구습을 쫓아서 하는 일들 많고, 생각들은, 우리의 감정들은 계속적으로 나나나나 하는 게 떠오르지요.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서 그대로 하겠다라고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길로 잡을 수는 없고, 그거를 진리로 잡을 수는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집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이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좇아 사는 삶의 항상 레일이에요. 성령을 좇아 살 때는 자기의 소욕을 좇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모든 그 자연인이 갖고 태어난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좇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욕을 뭐예요?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조차 살려고 하는 자기의 그 삶의 자리와 태도와 길을 정한 거예요. 그 정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요, 어떠한 상황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아니고, 내 생각과 아이디어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은 자, 이때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베드로도 보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죄를 고백하고 그죄 씻음을 받기 위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은 거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수 있는 거는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실 주권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죄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끊긴 자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성령을 좇아 살수 있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제자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천이란 숫자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러면 3천 명이 갑자기 제자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안 거는 내가 죄인이다예요. 하나님 앞에 죄 졌고 어떤 죄를 졌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내가 죽였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내 안에 임하셨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체험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기도했더니 뭐 어떤 길이 열렸다. 무엇이 어떻다. 그거는 많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깨끗하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것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증거되고 늘 고백되고 늘 그것이 은혜에 정말 잔이 넘치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0으로 시작했다. 6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즐거워하지도 기뻐하지도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6으로 가게 돼 있는 새 땅의 것을 원하고 땅의 것 생각하고 또 나나나나 하는 그러한 자기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더불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박아주셨는데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느끼고 하면서 자기의 말에 이끌려가고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세상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아, 너만 예수 믿어.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답답하게 그래. 정말 뭐가 답답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답답해요? 아마 육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육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겐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육의 소욕을 끊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맛볼 수 있는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심을 맛보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내가 나한테 이끌려 다니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자유함이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함이지. 육의 소욕대로 살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거는 육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갖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육이 다스려지고 육의 소욕을 좇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이 늘 감사고 늘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그들을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무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가? 제일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흩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 설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말 못해요. 다 자기 안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경험한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기적하고 이렇게 했고 이런 말씀했고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책망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그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그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이 되어주신 거를 그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가르치겠어요, 사도들이. 동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아. 재앙받지 않아. 너희 아이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뭐 할 거야. 이 땅에서의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우리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지. 세상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는 것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으로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계속 그러한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복음은 사실이고 참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사도들 자신도 결국은 무슨 교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좇아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했다.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그 제일 처음에 현상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3,000명이 전혀 그 전에는 모르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종도 안 할 계급의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남남이었는데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어서 동일한 성령님의 그 내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이제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갖고 그리고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가르침의 결과예요. 그때까지는 나 중심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무슨 우리 집 식구,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회사, 우리 학교 다나 중심의 그러한 그 삶이었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우리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제가 떡을 떼며 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일상생활에서 교제하게 된 거예요. 정신적인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 또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도 하인들은 땅, 마당이나 딴 데다가 했고요. 왕의 자리에서 했지 밥상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 떡을 같이 뗀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가족이요, 형제요, 친구요,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 사회적인 어떠한 계급도 위치도 그 사람의 무슨 과거도 상관없이 그냥 같이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일상에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 기도라는 거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예배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끼리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각기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의 전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이에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교제하고 떡도 떼었지만 제일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참 재밌게 느끼는 게 여기서 먼저 튀어나가는 거 전도한다, 사역한다부터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3,000명들이 바로 그 사람들끼리 먼저 있던 제자들도 있을 거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 있고, 거기에 3,000명이 새로 했으면, 그 3,000명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섬김으로써 사도들이 뭐한 사람, 12사람, 저기 사도들만 가르쳤겠어요.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서로 섬겨가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할 때에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그 손길들이 많았겠어요. 성령이 각각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제 120명이 그 성령을 다락방에서 받았다. 그럼 적어도 120명이 있는데 그 120명이 지금 3,000명을 돌보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12 사도가 돌본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각각 기도에 힘썼다. 전혀 힘썼다. 오직 그것에 힘썼다. 결국 힘쓴 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비춤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자기 그 연합, 그거 지키기에 힘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쉬어서는 안 된다예요.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는데 호흡이 쉬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에게 비춤 받으면 이들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걸 알았어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죄를 고백할수록 매일매일 은혜가 더 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 우리는 기쁨이 끊기고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기도했나? 땅의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에 힘썼나?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비침받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 일에 오직 힘쓴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아, 너는 괜찮아. 하나님도 그만큼 봐주실 거야. 네 상황이 이런데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를 놓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계셔야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떠한 정말 기적인지 어떠한 있을 수 없는 일인지가 그들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내가 죽임을 받고 재산이 다 몰수되고 생명의 모든 생활에 위협이 온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믿던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하고서는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말씀을 받을수록, 가르침을 받을수록, 빛을 비춤 받을수록 거기에서 자꾸자꾸 내면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실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내 죄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고 높아져 있고 그 불순한 그러한 내 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정말 그 찔림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삶. 그렇게 사람들이 삶을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사도들을 통해서는 많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기적과 기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긍휼이지요. 자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기사는 어떠한 신비한 것만 얘기해요. 아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기적보다 큰 기적은 없지요. 그리고 그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거를 기적기사라고 얘기하고 표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거기에서 꺼내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회복시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또 우리들의 육체에 그런 많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하십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었다.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다 몰려다녔다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3,000명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사람, 매일 하나님이 더해주는 사람 하면은 그 무리가 맨날 몰려다니면 이게 지금 큰 문제거리지요. 물론 결국 그 문제거리가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다 함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인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있어와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 말씀이 그들이 교제권에서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그 삶의 방향과 또 삶의 그 자세,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네 것, 내것 없이 막 서로가 무질서하게 썼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사랑은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드려서 또 그것을 사람들이 나눠줬다 그랬어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고,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한테 내 것처럼 베푸는 거는 이게 서로 공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고 싶은 사람 구제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에 나눠줬다가 없습니다. 만약 형제끼리 쭉 있으면 부모 마음에는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다 그냥 슬하에 한 집에서 한 밥솥에서 밥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자랐는데 각각 커보면요, 이제 일터가 달라지고 뭐 능력이랑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부모에겐 똑같이 자식이에요. 그러면 있는 자식 것 집어다가 없는 자식 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또 그렇게 부모가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각각 그것을 정말 내거 없이 다 이게 우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 다 내놓으면 그것을 골고루 다 같이 쓰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것이 자원하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원함을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다가 뭐 베드로가 다른 사람 거다 여기 모인 사람들 거를 이렇게 압수해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 그렇게 해 하고 그 명령해서 지시해서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이것이 주의 것이니, 내가 주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 속에 살고 있는데, 물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쌓아놓은 거, 가진 것 갖고 앞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젠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먹고 써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라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실질적으로 골고루 잘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00명 이름 외기도 어려울 거고 누가 뭐 한지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또 나름대로 다 맡아줘야지 되는 지체들이 세워져야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필요에 따라서인데 그 필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걸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고아가 어떤 과부가 내 주위에 있는지 환난을 겪고 있는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들고 그런 걸 우리가 전혀 내 시야에 내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있으면 우린 도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거기다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이 땅에서 맨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맨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모두를 받으셨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리와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그 누구하고도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그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그러한 새로운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키우시는 방법을 보면은 그들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하나 되며 그것이 삶 속에서 물건을 공용하고 재산을 그 각각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화목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각기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성전에 매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 모임뿐만 아니라 각각 집에 돌아가서 또 집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집에서 그러한 삶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 모든 사람에 대한 막힘이 없는 마음, 모두를 주님이 보듯이, 주님이 사랑하듯이, 주님이 그들을 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함을 갖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밥상에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 매일 그러한 식탁을,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시켜 주시고 튼튼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또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했다. 칭찬했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서 왔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자비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일 체험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누며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에게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송했대요.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많이 기도하는 집이면 기도하는 집, 어디 가서도 제가 막 사회에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얻기가 쉽습니다. 가끔 한국 테레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서 그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너무나 그게 생활화되어 있고 마음으로부터고 자연스러울 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될 때 칭찬이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특수의식이고 어떠한 정말 그 위에서 아랫사람 베푸는 동량하는 것 같은 그러한 높은 마음이면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그런 것 같아도 칭송하게 되지 않아요. 없는 것 중에 없는 힘 갖고 없는 물질 갖고 아주 조그마한 것도 정말 콩한 쪽도 나누어서 체력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마음과 그 삶의 자세가 지켜질 때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너무나 정말 배울 만하다. 우리가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지금 온 백성이 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끌어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순종하며 사는 삶을 보고 옆에 백성들이 칭송을 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면 옆에 사람이 칭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한결같이 지속됨으로써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그 성도들이 하는 거를 보고 칭찬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하는 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찬받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더해 주셨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수 있게 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러한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속에 일원이 될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모두와 화목하게 하나로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소금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처음에 성령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그 다루시는 그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의 다스림과 역사하심과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체험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일,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셔서 삽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이오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